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무려 700년이나 된 비밀 코드를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전치사 안에 숨겨놓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엄청 교묘하게 말이죠.
네, 맞아요. 겉으로 그냥 쓱 읽으면 뭐랄까 평범한 안부 인사나 자기소개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에 깔린 거대한 역사를 아는 사람이 딱그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편지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짜릿한 순간이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배움을 즐기고 호기심이 많은 당신,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런 방식의 문학적 퍼즐을 남겼거든요. 당신이 성경을 문학으로 보던, 역사적 텍스트로 보던, 아니면 신앙의 대상으로 보던 간에 말이죠.
네, 어떤 관점이든 흥미롭죠?
맞아요. 과거의 저자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이전에 쓰인 텍스트를 막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했는지 살펴보는 건, 지적으로 엄청난 쾌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텍스트가 단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탐험을 위해 저희가 매튜 S. 하먼 박사의 강연, 그 성경의 성경 활용이라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하, 하몬 박사님 자료군요.
네, 여기서 특히 갈라디아서 1장에 숨겨진 이사야 49장의 흔적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주제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고대 유대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텍스트는 단순히 읽고 끝나는 뭐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전혀 아니죠. 그들은 그 수백 년된 텍스트를 끊임없이 씹고 소화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로 다시 토해냈어요.
와, 씹고 소화해서 다시 토해낸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하먼 박사의 연구는 그 재창조의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약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이게 사실 탐정 작업이랑 비슷하거든요.
탐정 작업이요?
네, 단순히 비슷한 단어 몇개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그 단어를 썼는지 맥락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같은 거대한 세계관 영화 있잖아요.
아, 마블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영화 보다 보면 주인공이 톡 던지는 되게 평범한 대사인데 과거의 어떤 장면을 기억하는 찜틴들은 그 순간 그 대사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이전 영화의 철학이나 서사가 그 짧은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는, 이른바 이스터에그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 이스터에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사야서 구절들을 가져온 방식이 딱 이렇다는 거잖아요.
꽤 적절한 접근이긴 한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에요?
고대 문헌의 이스터에그는 팬 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신의 주장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네, 바울이 남긴 단서들을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지죠. 하먼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내용하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텍스트 사이에 엄청난 교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언어적으로 딱 맞물려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자기 기원을 설명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사야 49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와, 잠깐만요. 어머니의 태, 그리고 부르심. 오, 개념이 완전히 똑같이 겹치네요.
그렇죠. 아주 명확한 단서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이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그리스어를 사용했고요. 언어가 아예 다른데 어떻게 단어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만 비슷하게 맞춰진 거 아닐까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퍼즐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바울처럼 막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활동했던 지식인들은 히브리어 원전만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럼 또뭘 읽었나요?
그들은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을 아주 널리 사용했어요.
아, 70인역, 세투아진트라고 하는 그거군요.
맞습니다. 하먼 박사가 증명해낸 게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선택한 그 그리스 어휘들이 바로 이 70인역 이사야 49장의 단어들과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그리스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네, 많았겠죠.
굳이 70인역 이사야서에 쓰인 딱 그 특정한 단어들을 일부러 골라서 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어를 배충 자기 맘대로 직역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그리스어 번역본의 텍스트를 아주 고의적으로 차용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재밌어지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전치사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전치사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걸 나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to me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하원 박사는 이 그리스어 원문이 nmoe인데 이걸 나에게가 아니라 내 안에 인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엄청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치사 하나가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싹 바꿔놓거든요.
완전히 바뀐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걸 to me, 나에게로 번역하면 바울은 그냥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환상을 목격한 단순한 관찰자나 메시지 전달받은 우편배달부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아, 그냥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in me, 내 안에로 번역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바울의 삶, 그의 내면, 그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영역이자 무대가 되는 겁니다.
와, 영역이자 무대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간 자체가 계시가 그려지는 캔버스가 된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서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사야 4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게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아, 거기서도 in you가 쓰인 거군요.
맞습니다. 똑같은 공간적 전치사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냥 메시지를 달랑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 49장에서 예언된 그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전치사 하나로요?
네.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 24절 봐도 유대교회들이 바울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도 in me가 쓰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정교하네요. 제가 보니까 단어 선택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어떤 단어 말씀이시죠?
그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을 지칭할 때 보통 그리스어로 파이스라는 단어를 주로 쓴다고 자료에 나오잖아요.
네, 파이스가 일반적이죠. 아이나 하인을 뜻하니까요.
근데 유독 이사야서 49장에서만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면서요. 둘로스는 완전히 소속된 노예나 진짜 찐 종을 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굳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수많은 종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에서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쓰인 그 단어를 콕 집어왔다는 게, 와,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하먼 박사가 포착한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의구심이 살짝 드는데 좀 반론을 제기해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바울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고 평생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던 엄청난 학자였잖아요.
그렇죠. 최고 엘리트였죠.
그렇다면 글을 쓸 때 그런 구약 텍스트들이 그냥 머릿속에 빙빙 맴돌고 있는 건 되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을 거다.
네. 제가 만약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막 너무 좋아해서 일상생활 중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어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쓴다고 해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 삶을 햄릿의 서사에 의도적으로 맞추려는 엄청난 기획이라고 볼 순 없잖아요. 바울도 그냥 익숙한 어휘가 툭 튀어나온 우연 아닐까요?
아주 타당한 의심입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그런 그 무의식적인 반향하고 의도적인 인용을 구분하는 건 늘 엄청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만약 하먼 박사가 전치사 하나 아니면 둘로스라는 단어 딱 하나만 가지고 이 주장을 폈다면 그건 당연히 억지 비약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문학적 분석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건 파편적인 단어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단어들이 형성하는 구조적 유사성과 연쇄적인 고리입니다.
연쇄적인 고리요? 그러니까 다른 단서들이 막 촘촘하게 더 엮여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단어 몇 개 빌려온 수준이 아니에요. 이사야 49장의 내러티브 구조 자체를 갈라디아서에 아예 복제하고 있습니다.
복제까지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겪는 고난을 얘기할 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하거든요.
네,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사역을 두고 뭐라고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잠깐만. 헛수고라는 특정한 맥락의 표현까지 그대로 가져왔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타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거의 목숨처럼 여겼잖아요.
네, 이방인의 사도하면 바울이죠.
근데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이 종의 궁극적인 임무를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요?
네,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어머니 테로부터의 부르심, 내면에서의 계시, 헛되지 않으려는 수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사명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이사야 49장이라는 하나의 장비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우연히 비슷한 옷을 입은 수준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바울은 이사야 49장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아예 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 위에 자기 사역이라는 집을 정교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여러 단서랑 구조적 흐름이 한 방향을 다 가리키고 있으면 무의식적인 반영이라고 변명하기엔 무리가 있겠네요.
네, 불가능하죠.
약간 법정에서 지문 하나만 달랑 마운 게 아니라 CCTV 영상에 범행 도구까지 한꺼번에 다 발견된 셈이니까요. 좋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인용했다는 건 확실히 납득했습니다.
네, 아직 확실한 증거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베껴온 그 원본의 설계도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군요. 도대체 이사야 49장에서는 원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 텍스트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왜 하필 이 텍스트였는지를 파헤쳐야겠죠?
네, 그 맥락이 궁금해요.
그러려면 이사야서 자체의 거대한 맥락을 봐야 하는데요. 하먼 박사는 이걸 수평적 맥락이랑 수직적 맥락으로 딱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수평적, 수직적. 먼저 수평적 맥락부터 볼까요?
네. 이사야 49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선 이야기인 42장부터 봐야 해요.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종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종이 나오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종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요. 그들이 열망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임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이스라엘은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후반부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종을 가리켜서 눈 멀고 귀 먹은 종이라고 엄청 책망하십니다.
아, 국가 공동체가 사명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담한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등장하는 장이 바로 이사야 49장입니다.
아, 연결이 그렇게 되네요.
네.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해서 뻥 뚫려버린 그 빈자리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도 그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할 단 한 명의 개인을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이죠.
와, 이 상황을 딱 들으니까 현대사회의 기업 구조가 확 떠오르는데요.
기업 구조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기업이 있다고 쳐보죠. 이사회가 수십 년 동안 경영을 다 망쳐놔서 회사가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네네.
이사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시장 상황에 눈 멀고 귀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존 이사회를 싹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오, 과감하네요. 그리고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단 한 명의 외부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초특급 임시 CEO를 단독으로 낙하산 투입한 겁니다.
아, 재밌는 비유네요.
이 새로운 CEO는 회사의 막대한 부채로 다 짊어져야 하고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겠지만 결국 회사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직원들까지 뽑아서 기업을 다시 확 살려낸다는 그런 스토리랑 완전 비슷해 보입니다.
와, 기업 회생 절차에 비유하시니까 아주 직관적이네요. 맞아요. 정확히 그 임시 CEO의 역할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개인종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그 CEO가 감당해야 할 뼈를 깎는 고통이 나중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수평적 맥락입니다.
아, 이제 수평적 맥락은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그럼 수직적 맥락은 뭔가요?
이 개인이 나서서 공동체를 구한다는 방식이 이사야서에만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수직적으로 관통해보면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존재하거든요.
패턴이요? 어떤 인물들 말하는 건가요?
아담,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항상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명의 개인이었습니다.
아, 리더 한 명?
네. 이 한 명의 행동과 운명이 전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대다수, 즉 one for the many의 구조인 거죠.
아, 한 명의 영웅이 나서서 모두를 구한다는 서사는 사실 고대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진짜 소름돋게 흥미로운 점은 문법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문법적인 변화요?
네.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임시 CEO의 사역이 막 진행되는 동안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단수형으로만 쓰입니다.
아, 철저하게 혼자 고난을 다 감당하는 거군요. 단수형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사역이 다 완성되고 마침내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사야 54장에 딱 이르면요. 그때 비로소 종들이라는 복수형 명사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임시 CEO가 고군분투에서 회사를 완전히 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그의 비전을 따르는 수많은 새로운 직원들, 즉 종들의 무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수에서 복수로의 전환. 엄청난 문학적 장치죠.
와, 진짜 엄청하네요. 바울이 이 거대한 내러티브 흐름을 완벽하게 다 꿰뚫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이 서사 안에서 찾았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막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딱 돌아서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이었어요.
아, 거기서 그 구절을 썼나요?
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선언하죠. 바울에게 이사야 49장은 단순히 영감 주는 아름다운 시가 아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으면 바울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학자였는지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말이죠. 저 지금 속으로 엄청난 모순이랑 꽝 부딪히고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탐구의 3단계로 이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반전일 것 같은데요.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따르면 이사야 49장과 53장에 등장하는 그 완벽하고 순종적인 단 한 변의 임시 시오, 그 고난받는 종은 당연히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복음서 저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자신의 죽음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 그 예언된 유일한 종이 예수님이라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사야 49장의 언어를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명에 더 씌우고 있는 이 상황은 진짜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이대로라면 바울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사야의 그 종 이방의 빛이 바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꼴 아닌가요?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메시아적 예언을 바울이 쏙 가로채는 완전 엄청난 에고트립, 그러니까 극도의 자아도취나 거의 이단적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배짱으로 이 구절을 자기한테 적용한 겁니까?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나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들었다면 기겁을 하고 뒤집어질 만한 모순이죠.
그쵸. 제 말이 맞죠?
네. 근데 바로 이 충돌을 해결하는 데서 하몬 박사의 분석이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거대한 모순을 풀어내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뭡니까?
바울이 결코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일 첫 번째로 다뤘던 그 중요한 전치사랑 다시 딱 마주치게 됩니다. 오직 내 안에 in me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 거기서도 내 안에가 나오는군요.
네. 하먼 박사는 이것을 간접적 성취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현대인들은 나라는 정체성을 아주 독립적이고 고정된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죠.
하지만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간접적 성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자, 이사야 49장에서 예언된 궁극적인 단수형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게 맞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임시 CEO로서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성취하셨죠.
네, 거긴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옛자, 즉 바울이라는 독립된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아, 내가 죽었다.
네,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에 예언을 완성하신 참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메시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바울이 메시아가 아니라?
네. 이사야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인 이방의 빛 역할이 바울의 삶이라는 통로를 뚫고 바깥으로 흘러넘쳐서 간접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제 완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에고를 빵빵하게 부풀려서 예언을 훔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비워낸 거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비워낸 거죠.
자기 자아를 삭제하고 진정한 종이신 예수님이 자기라는 투명한 렌즈를 딱 통과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도록 자기를 내어준 거네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정체성이랑 거대한 메시아적 임무가 전혀 모순 없이 하나로 확 융합되네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논리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문법적 전환도 딱 떠오르네요. 단수형 종이신 그리스도가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바울이라는 복수형 종들 중 그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2000년 전 구약을 그냥 맹목적으로 베껴 쓴 게 아니에요. 그는 구약의 내러티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절정에 달했는지 그리고 그 절정이 어떻게 평범한 인간인 자기 삶 속으로 이식되었는지를 그 거대한 구속사의 메커니즘 위에서 꿰뚫어 본 겁니다.
와,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엄청난 문학적, 신학적 성취인 셈이죠.
와, 저희가 지금까지 진짜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2000년 전 복잡한 텍스트들을 샅샅이 해부해봤는데요. 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왜 이 복잡한 탐구를 했는지 딱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결론을 내려야죠. 이 모든 신학적 퍼즐과 전치사의 비밀이 오늘 바쁘게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거나 일상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니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하시는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So what? 우리가 도대체 왜 이걸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텍스트 분석이 단순히 고대 문헌에 대한 지적 만족으로만 끝나면 진짜 너무 아쉬운 일이죠. 하먼 박사가 이 강연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아주 실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쓴 위대한 사도였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 진리는 결코 바울이라는 소수 엘리트한테만 독점된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 내 안에라는 그 엄청난 전치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의 내면에 거하시면서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간접적으로 성취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동일한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도 살고 계신다는 게 이 텍스트의 진짜 결론이에요.
와,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이사야 49장에서 시작된 그 오래된 예언, 세상에 잃어버린 것에 구원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임무는 2000년 전 바울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의 일터, 학교, 가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고스란히 이양된 거예요.
우리 삶의 현정으로요?
네. 당신은 과거의 텍스트를 그냥 멀찍이서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예언이 당신을 통과해 성취되도록 부름받은 복수형 종들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밖에 없어요.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 결국 삶을 읽는 방식을 바꾼다는 말이 진짜 실감나는 결론이네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깊게 들어갔죠.
자신의 정체성과 굽히지 않는 사명이 사실은 자기 혼자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그의 안에 살고 있는 훨씬 더 크고 오래된 이야기, 수백 년 전 이사야의 서사를 이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이 굳게 믿고 고집하는 신념, 습관적으로 내리는 결정들, 심지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중 어떤 부분들이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누군가가 써내려간 오래된 이야기나 누군가의 설계도를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삶을 산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서사를 우리 몸을 통해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캔버스 위에는 과연 누구의 텍스트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이 질문을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두며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곱씹어 볼수록 아마 더 많은 이스터에그가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발견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